에바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 노래 그랜드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 기증하셨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S강남 공동체 우리 또 역대급으로 또 가야금에다가 콘트라베이스에다가 피아노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S강남 공동체 주관이었는데 우리 김대원 목사님과 우리 S강남 공동체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축복된 이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이 구절은 그냥 얼핏 보면 이스라엘 지리를 모르고 그냥 얼핏 읽어 넘기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자 여기가 출발지가 두로인데 그죠? 여기가 두로거든요. 근데 목적지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로를 출발해서 예수님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삥 둘러가지고 여기가 데가볼리거든요. 데가볼리 북부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시는 이상한 동선이에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출발지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왜 이렇게 안 오고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동선입니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삥 둘렸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근데 이쪽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여기까지 쭉.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땅을 피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는 동선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1절의 한 구절이 굉장히 이동 동선이 길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다녔는데 그 전에 본문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저께 본 스루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곳이 바로 두로였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들이 유대인의 땅에서는 일도 많이 행하셨지만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항상 그들은 기적을 봐도 비판적이었고 왜 안식일날 하느냐 뭐 이런 갖가지 트집을 잡으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오히려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만 데리고 완전한 프라이버시로 이제 가는 예수님의 좀 의도적인 동선 선택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와 훈련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영적인 사명을 앞두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돌아오시면은 십자가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6개월간의 시간이 그렇게 걸렸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땅을 이토록 오래 다니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인데, 이 사실을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 하면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수신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의 땅을 오래 찾아다니셨을 정도로 얼마나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지를 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방인들의 지역이 있다 그러면 삥 둘러서 갈 정도로 그 땅을 경멸했고,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또 그들과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불결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랍비가 이방인들의 땅에 올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도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6개월을 다니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을 다니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땅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으로 갈 때는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이방인들의 땅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주님의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기적의 태반은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어제 다루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시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비판하며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땅에서는 오히려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컸고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똑같은 주님인데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영적인 엘리트라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 경박한 사람의 땅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경박했던지 그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강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퉁겨내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6개월의 여정 끝에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이제 보도라인을 넘어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그 보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다. 건강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잘 안 들린다는 거지. 젊었을 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대요. 아름다운 새소리도 느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 더듬는 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ould hardly talk, 간신히 떠듬떠듬 말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되는 이중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같은 귀하신 분이 자기 땅에 들어왔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주님께 와야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이 말을 또 우리가 쉽게 읽어 넘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 이 가엾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엾게 여기는 어떤 주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가엾게 여기는 한 사람만 세상에 있어도 살만하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엾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보고 동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시간을 내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먹고 바쁜 세상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이 사람 입히고 씻겨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막 이 궁중을 뚫고 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엾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졌고 사랑은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만 그를 안수해 주신다면 그는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중보자들의 이 믿음이 그가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가엾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절망적입니다. 능력의 군원이신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든5에 와서 우리가 이런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결심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즉시 그를 치유하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시간이 있으세요. 항상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현대인들은 이기적이라서 남의 일에 잘 관섭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개입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했어.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남의 말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대화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평생 외톨이로 눈치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를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긴 했지만 갑자기 자기를 우우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감정을 딱 배려하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데려가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거죠. 보니까 최고의 의사는 몸을 치료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치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제스처죠.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침과 손가락은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치료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 없는 그에게 이런 보고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하늘과 땅이 멈추고 집중하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얼굴을 맞대고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은 온통 예수님의 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외로운 우리를 향해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다면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집중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딴짓하면 쓰겠어요? 우리가 급하지 예수님이 급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딴 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맺힌 혀에 손을 대시고 그분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을 때 그의 가슴 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낫겠구나 라는 이 직감이 온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니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그 사람도 자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시선을 하늘로 올렸겠죠. 능력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로부터만 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 사람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동안 기가 죽어서 땅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보는 법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땅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쇼맨십같이 툭툭 그냥 적선하듯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끼셨어요. 탄식하셨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그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해 주신 거지. 너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됐냐,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섣불리 조언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아픔에 같이 탄식해주고 울어주는 그 공감대 형성, 이게 상담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카운셀링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탄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여기시며 죄의 결과로 인해서 끝없는 병마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는 아람어로 be opened, 열려라 하는 뜻이에요. 열릴지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귀가 진짜 뻥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보실 때 닫혀있다는 걸로 보시는 거죠. 뭔가가 너를 닫아버렸다. 뭔가가 너를 막아버렸다. 이 기적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풀리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외우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언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언어가 통과되고 나가는 도구가, 커뮤니케이션 툴이 귀하고 입이에요. 이게 막혀 있으면 인간의 삶은 처절해집니다. 이 귀와 입에 막힘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열어주는 사람이 나왔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바다는 이제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것이 안 됐다, 닫혔다 하는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것이 열리는 소망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에바다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열릴 수 없었던 장벽이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해도 해도 막혀있던 것들이, 닫혀있던 어떤 문이 팡 뚫려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어떤 문제든 주님께만 갖고 가면 된다는 뜻이죠. 그가 못하시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내린 결론이 정말 팩트 아닙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가엾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자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숨기려 하시는 또 겸손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분에게 맡길 수 있겠다는 전폭적인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기적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까지 결론이 나야 돼요. 간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모든 문제를 능히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주일날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AI도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잘하십니다. 어떤 하버드 경영대학원보다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사업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부부관계도 흔들리는 부모자녀 관계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어떤 가정상담가보다 뛰어난 가정문제 해결책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눈물도 직장의 고민도 주님은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숨기지 말고 오늘 당장 주체 없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기적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